오늘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입니다. 1절로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1장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한 이스라엘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시대에 혼란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가 횡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악한 질서라고 하더라도 무질서보다 낫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서가 없는 것보다도 악한 질서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그렇게 뒤섞여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시 행정 수도로 정해진 이 미스바에서 엄청난 암살과 대학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3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오늘 또 하나의 쿠데타를 보게 됩니다. 쿠데타라는 어떤 정치 권력의 일격을 가했다라는 뜻이에요. 대개는 위로부터 일어나는 정변을 말합니다.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정변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른다면은 위로부터 위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 권력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질서 재편을 꾸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왕의 종친에 속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시 이 행정 수도에서 총독으로 바벨론이 세워놓고 떠난 그다랴를 암살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첫째는 총독으로 임명되어 있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주할 때 그를 따라갔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의 세 가지 유형과도 같고, 그 당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서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때에 셋이 각각 다른 생각들을 품었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겪는 것이죠. 첫째, 그다랴에게 책임이 무겁죠. 그다랴는 바벨론에 의해서 비록 총독으로 임명되었지만 어쨌건 패망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세워져야 하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재건은 언제나 신앙이 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다랴는 어떤 방향성에 조금 미흡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조심하지 않았어요. 요하난이 이미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그런 정보를 이미 이스마엘의 그때 움직임을 간파하고 전했어요. 그러나 그다랴는 그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가장 미묘한 정치적 기류 내지 혼란의 가장 큰 뿌리는 결국 바벨론에 의지해야 할 거냐,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될 거냐, 아니면 다시 바벨론에 저항해야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어떤 상반되는 생각들이었어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저항할 것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다시 바벨론에 저항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혼란의 뿌리예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줄곧 주장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빌붙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빠지고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애굽에 붙을 것인가,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그다랴는 결국 이스마엘이 10명의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그를 암살하는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을 피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했어야 불구하는데도 마치 의심을 풀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식사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이죠. 그 사람이 너를 죽인다는 얘기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 조심은 했어야죠. 여러분, 용기의 대부분은 조심성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조심이 없으면 그건 무모함이에요.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이 아니에요. 용기와 담대함의 중요한 부분은 조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가보면 어때요? 그가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40명이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암살단을 편성합니다. 그걸 생질 조카가 들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삼촌에게 와서 전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는데 내일 공회로 불러서 올 때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럴 리가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백부장을 불러서 우리 조카를 만나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날로 즉각 밤에 기병 70명을 포함해서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조심을 한 것이죠. 그날 바울은 그 전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게 가만히 있으면 로마에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는 조심해야 하고 내가 근신해야 하고 내가 뭐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아요? 뭐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입에다가 밥을 떠먹여 줍니까? 현재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자 4절 이하를 읽습니다. 4절 이하 시작.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1차 암살극에 연루되어서 그 암살 현장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과 또 어쨌건 총독을 임명해놓고 가면서 남겨놓았던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소식이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이 됐든지 이틀 동안 비밀이 지켜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80명의 순례객들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 유향을 가지고 세겜으로부터 실로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80명들이 지금 순례를 온 거예요. 이게 지금 7월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준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은 지금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몸에 상처를 내고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이방 풍속에 물든 신앙이었다는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염 깎고 옷을 찢고 해서 거룩한 모양새가 된 것 같지만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 이 엘리야가 예? 저기 저 갈멜산에서 할 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을 섬긴 자들은 몸에 뭐 칼집을 내고 난리를 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80명 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지금 이스마엘이 어떻게 또 속입니까? 나가서 웁니다. 울면서 그들을 만나서 우리가 아이감 아들 그다리아 총독을 만나러 가자. 이미 죽여놓고 얼마나 그 눈빛이 사악했겠어요. 얼마나 끔찍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을 죽여서 전부 구덩이 가운데 던집니다. 이 구덩이란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예,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깊은 구덩이, 큰 구덩이에요. 거기다가 시체 더미를 쌓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예요? 왜 성지 순례 간다는 게 나쁩니까? 그러나 정확한 이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불타고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지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성소를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이미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지 않는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미 성전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포로로 다녀왔던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또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중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지 저기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흘 만에 성전으로 일으키게 했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달리 무엇을 성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철저히 성전을 심판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파하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리면 성전 집착형 예배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예배가 드리면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고. 아니죠. 그건 내 감각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재물을 드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는 예배 드렸다 하지만은 안 받으셨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어쨌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다라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적대적인 대표적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반바벨론 연합정선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 암몬의 바알리스 왕과 함께 뜻을 맞췄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바벨론의 통치를 대응하고 있는 그다라를 암살을 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반바벨론이었을 뿐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는 바벨론을 반하는 것 좋고 애굽을 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그는 단지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반바벨론만을 외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또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 어쩌면 시드기야 왕의 딸들이겠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던 그 백성들을 모두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제는 암몬 자손에게로 떠나, 암몬 바알리스에게로 가려고 했겠죠. 드디어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 이스마엘이 사로잡아가는 백성들을 뒤쫓고 추격했던 요한은, 그는 어쩌면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다랴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 얘기하고 끝이었어요. 그다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한 번으로 끝나고 맙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 문에 저기 저 나가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쫓아가서 기어이 고집스럽게 그를 설득해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하지 않습니까? 어쨌다면 요한이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리를 살리겠다는 것이 본인의 소명이라고 여겼다면 그는 끝까지 그 일을 관철했어야 옳은데 그는 중간에 물러서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 암살과 학살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근데 또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입니까? 80명을 죽이다가 10사람이 우리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춰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찾으러 갑니다. 암몬으로 그냥 바로 가지도 않아요. 중간에 감춰놨다는 이걸 또 찾으러 가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인 70명과 살려놓은 10명의 기준은 뭐예요? 뇌물 주는 사람 살리고 뇌물 안 주는 사람 죽인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이른바 그 시대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리 가건 저리 가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이런 모습들로 점철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시대적 혼란상이 가중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요하나니 또 추격을 해오니까 이스마엘에 붙들려가던 사람들이 반색을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스마엘과 여덟 사람은 도주하고 만 것이죠.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발리스에게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어땠는지 기록하지 않지만 무슨 끝이 좋겠어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본에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요하난의 행적을 또 봅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로부터 이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일껏 그가 방향을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예요. 왜요? 지금 바벨론의 군사도 죽었고 또 그달리아로 죽여놓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본인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또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사사 사무엘이 이쪽에서 이른바 회개운동을 벌임으로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미스바 대각성 무슨 기도회 이런 걸 잘 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다시 어쩌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할 곳에서 이런 끔찍한 암살과 살육극 학살극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놓치면은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명하셨습니다. 징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징계에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죠. 바벨론이 좋아서도 아니요, 비겁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섣불리 움직이면 하나님의 계획만 늦어질 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강도만 커지는 것이죠. 고통만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수술 받아야 하면은 뭐 마취 주사의 아픔은 겪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수술을 위해서 겪는 그런 사전 재반 조치를 우리가 거부하면 수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거죠 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그냥 조금 더 조심했으면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았을 그들의 책임과 분별력, 그의 신중함의 결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한 이스마엘의 그 야욕, 어쩌면 민족적인 그런 뭐 불타는 생각, 바벨론에게 우리가 어떻게 굴복하냐, 사람들은 그걸 애국자라고 잠시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애국심에 가려진 그 마음속 깊은 중심에 있는 야망과 야욕과 비열함과 그런 천박함과 잔인함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불을 가지고 등대불을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방 하나 밝히지 못할 불을 가지고 등대불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인격이 하나 되지 않은 인간들이 지도자랍시고 사방에 득식을 그렸던 게 나라가 망하면 이 꼴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 그는 비교적 신중한 분별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 축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정작 무슨 일을 수습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수습하게 되고 바벨론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기껏 고작 생각한다는 게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43장 이후에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이 당시의 시대의 혼란상을 보면서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가져야 하며 소위 시대를 책임져야 할 인격은 어떤 존재해야 하느냐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보다 바른 지도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도자적 소명과 인격을 가다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 중심의 축이 서 있다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정말 빛이요 소금이요 주님께서 명령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빛이요 소금의 소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란 늘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지만 어느 길도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세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이념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기준을 삼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그 정말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한 지도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인가 적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 시대에 어떤 사람도 친구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국가 간의 관계도 어느 시대나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을 저희들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하시오니 성경을 펴서 길을 찾게 하시고 사람들 속에서 정말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펴면 길이 열리고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길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생각인가 저 생각인가, 이 판단인가 저 판단인가,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이 있지 말씀하시는 오직 그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오직 유일한 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영생의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 걷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과 진리만이 길임을 알고 그 길 따르기로 하고 그 길 위에 서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